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골로새. 바울이 골로새를 방문한 기록은 전혀 없다. 하지만 그 사실은 오히려 그의 전도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를 다시 말해준다. 첫째, 골로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골로새 사람 에바브라였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회심하였을까? 가장 유력한 시기는 바울이 인근 에베소에 머물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 서기 50년대 중반이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이 지역에 복음이 얼마나 널리 전파되었는지 증언한다. 골로새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을 포함한 이러한 성공은 소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이자 거점 항구였던 에베소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처음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사역의 결과라는 설명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의 동역자가 되어 고향인 골로새에 복음을 전했다. 라오디게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골로새는 최근에야 발굴이 진행 중이어서 이 지역의 더 유명한 도성들에 비해 덜 알려져 있다. 다만 부르기아 지역에 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들이 거주했다는 기록으로 미뤄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골로새에서 주조된 동전들은 다른 많은 로마 도시들처럼 그곳 사람들이 다양한 신을 숭배했음을 보여준다. 이교적 관습과 그것의 강한 문화적 영향은 분명 그곳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어려움을 주었다. 도시를 복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의 순수한 믿음을 충실히 따르는 것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골로새에서 잘 알려진 또 다른 그리스도인은 빌레몬인데 그는 에바브라와 거의 같은 시기에 회심했을 가능성이 있다. 빌레몬서 1장 15절 16절을 읽고 골로새서 4장 9절도 살펴보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라고 부드럽게 권고했는가? 로마 법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바울은 동료 신자로서 빌레몬의 마음과 양심에 호소하며 오네시모를 종이 아닌 형제로 대하라고 요청한다. 교훈입니다. 골로새에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에바브라였다. 그는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던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고향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묵상. 로마 시대의 노예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노예였던 사람을 형제로 대하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적용.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하게 한 복음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영감의 교훈입니다. 빌레몬에게서 도망쳤던 오네시모. 바울은 친절한 마음으로 이 불쌍한 도망자의 빈곤과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였고 그의 어두워진 마음에 진리의 빛을 비추고자 노력하였다. 오네시모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서 그의 죄악을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신앙에 귀의하였다. 바울은 그에게서 선교 사업에 유용한 조력자가 될 품성의 특성을 발견하고 지체 말고 빌레몬에게 돌아가 그의 용서를 구하고 장래를 위하여 계획하도록 권면하였다. 사도행적 456. 서로를 형제로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형제, 자녀로 부르시는 놀라운 복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따라 새 사람으로 세상을 한 가족처럼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안목을 더해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또 누가복음 2장 5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제목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와 더불어 봉헌식 이야기 그리고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거의 전부일 정도로 어린 시절 이야기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30세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의 이야기, 곧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이야기가 주로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거의 모든 30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30세 이전의 생애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의 일부분만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과연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물론 성경의 기록에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았으면 너무도 좋겠지만 어찌되었든 기록이 남아있지 않음을 아쉽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대의 소망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유년 시절을 보내셨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행운입니다. 예수님은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을 방문한 이후 곧장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셔야 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친 요셉과 모친 마리아는 부랴부랴 베들레헴을 떠나 안전한 애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대접밖에 받지 못하시는가? 하늘의 왕께서 비천하게 탄생하신 것도 모자라 이렇게 황급히 피난을 가야 하는가? 요셉과 마리아는 아직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한낮에 뜨거운 태양과 또 모래바람 그리고 밤에 추위를 견디며 적어도 일주일 이상을 급히 달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 도착했지만 어느 누가 그들을 반겨주고 살 자리를 마련해 주었겠습니까? 천만 다행스럽게도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경배하며 드리고 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그들의 피난길을 따뜻하고 안심하게 만들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유대 땅에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낯선 이방 애굽에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피난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지루했겠습니까? 그저 기약도 없이 언제 돌아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들을 애굽으로 피난가라 했던 천사가 다시 요셉을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도 3년여의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이제는 아기 예수도 띤박질을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꿈에 요셉을 찾아온 천사의 이야기는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너무도 행복한 소식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목숨을 노리던 헤롯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즉시 짐을 챙겨 고향으로 떠났습니다. 마태복음 2장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밀러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되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까지 그곳에 사실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그리 좋은 평판을 듣지 못하던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나라에도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못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도박이 성행한다든지 주먹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평판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어느 동네에 가든 주먹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마을의 평판이 좋지 못함을 그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사는 지구촌에도 평판이 좋지 못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의 라스베가스나 중국의 마카오, 이태리의 로마 같은 곳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스베가스나 마카오는 카지노 산업이 발달해서 도박이 판을 치는 도시들입니다. 그렇다면 이태리의 로마는 카지노 같은 도박이 발달한 것도 아닌 찬란한 로마의 천년 문화유적이 살아있는 곳이고 전 세계 대표적인 여행지인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유는 아주 작은 것에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이다 보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 그들을 노리는 소매치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4년 저는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인솔하고 이태리의 로마 연주회를 다녀왔습니다. 로마에서 두 번의 연주회를 하고 로마의 수많은 유적들을 둘러볼 기회도 얻었습니다. 이야, 로마는 정말 모든 것이 유적지였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옆에서 하더라고요. 로마에서는 천년 정도 된 유물들은 명함도 꺼내놓지 못한다고요. 적어도 1500년 정도는 되어야 조금 얼굴을 내밀고 저도 여기 있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로마의 문화, 유적들은 실로 대단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500년만 되어도 어깨에 힘을 주는데 로마는 천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적지들, 볼 것들이 길거에 널려 있으니 사람들이 정신줄을 쉽게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홀함에 순식간에 눈길을 빼앗겨 사진 찍기에 바쁘고 구경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기분 나쁘고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안내하던 여행 안내자가 저희들을 만나자마자 한 첫 번째 부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지품을 잘 간수하시기 바랍니다. 가방은 가능하면 앞으로 메고 모르는 사람이 옆에 오면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로마에 머물던 시간 내내 긴장하며 유적지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주의하고 또 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를 떠나기 하루 전에 마침내 우려하던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지도하던 지휘자 선생님이 지갑을 비롯해서 가지고 있던 현금 그리고 신용카드를 모두 도둑맞은 것입니다. 로마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을 돌아보고 버스를 타기 위해 걸어가다가 앞에서 걸어오던 두 명의 여인들에게 가방 속에 들어있던 모든 것들을 다 털렸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우리 모두는 여행의 기쁨과 즐거움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주의하고 주의했건만 한순간의 방심의 결과가 우리 모두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로마 시내를 돌아보면서 느끼고 감탄했던 모든 것들은 잊어버리고 로마 하면 소매치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생각나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자라던 나사렛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런 안 좋은 인상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악하다는 평판이 온 유대 땅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던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을 소개하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한 첫 번째 말이 요한복음 1장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당시 나사렛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말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가장 품성적으로 민감하고 품성을 개발해야 할 어린이, 청소년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장차 이 땅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을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런 죄악이 횡행하고 유혹거리가 많은 곳에서도 승리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런 험악한 동네, 곧 나사렛 같은 곳에서 30여 년의 세월을 사시는 동안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깨끗하게 지켜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시냐고. 맞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성을 쓰시고 곧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사람들처럼 똑같이 시험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처럼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힘든 모든 것들을 우리와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죄 없이 깨끗한 영혼으로 보란듯이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동네에서도 우지와 세상 앞에서 사탄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분이 머무는 모든 곳은 영화롭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분을 모셔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영화롭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곳이 왕궁이든 아니면 가난한 농부나 목자의 식탁이든 부유한 가정이든 어부의 가정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아니면 병든 사람이든 모든 곳 모든 사람들이 영화롭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왕궁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최소한 부잣집이나 명문가 집안에 유명한 학자 집안에 거처를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의 저택을 지나치시고 공격하고 천대받는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서 태어나시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받는 동네 나사렛에서 달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말하기를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사람이 날 수 있겠느냐 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몇 줄 안 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 기록하면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귀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몇 줄 속에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를 담아놓았습니다. 자라나면서 강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건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가 충족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선하고 부드러운 품성이 나사렛 사람들, 곧 마음이 경팍하고 돌덩이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웃음과 행복을 발견했기에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아름다움을 간직하며 자라났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을 보냈기에 이렇게 완벽한 삶을 사셨을까요? 어떻게 질풍노도와 같은 청소년 시절을 보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찾아 감동과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이런 삶을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의 신실한 교육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69쪽입니다. 아이 예수는 회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그는 어머니의 입술과 선지자들의 두 마리에서부터 하늘 사물에 대하여 배우셨다. 그가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이제는 그의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배우셨다. 유년기로부터 수년기로 자라실 때에도 그는 랍비 학교를 찾지 않으셨다. 모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목수에게 시집을 와야 할 만큼 많이 가진 집안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시골의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마음씨고운 아가씨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좋아하는 똑부러진 신앙을 가진 아가씨였습니다. 그랬기에 뜬금없는 천사의 제안에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사실 천사의 제안은 너무도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에게 하늘의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뜬금없이 한다는 이야기가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다. 그 은혜는 바로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수태하여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소식이 무슨 좋은 소식입니까? 더군다나 마리아는 정혼한 몸, 곧 결혼을 약속한 남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최고의 특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순수하고 깨끗한 처녀에게 장차 이 땅의 구주가 될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은 분명 우리 예수님은 회당의 학교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는 최초의 교사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두 마리 성경이 그에게는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 가르치는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가슴에 아기 예수를 품고 때로는 요람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아침밥을 먹고 난 후 예수님을 자신의 무릎에 앉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에녹의 이야기, 노아 홍수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요셉과 출애굽 이야기 등을 매우 흥미있고 그리고 재미있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예수님은 두 눈을 똘망똘망하게 뜨고 가슴속 깊이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제가 어린이들을 지도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당시 삼육대학교 총장이셨던 신계훈 목사님께서 어린이 교사들을 불러놓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린이 교사 여러분, 저는 지금 대학교 총장으로 있지만 자신 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학교 교육보다는 고등학교 교육이, 고등학교 교육보다는 중학교 교육이, 중학교 교육보다는 초등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교육보다는 유치원 교육이, 유치원 교육보다는 어린이집 교육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교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요람에서의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머니의 요람에서의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씀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머니의 요람에서의 교육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요람에서의 신실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12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12년의 교육이 애굽의 궁정에서 받은 28년의 교육을 이겨내고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위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은 얼마나 클까요? 재림신도의 가정 231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은 왕의 직무가 어머니의 직무보다 더 높지는 않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품격을 꼴찌어서 더욱 고상하고 죽지 않을 생명에 합당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천사도 이보다 더 높은 사명을 달라고 부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까닭이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91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요 자녀들은 그의 신하들이다. 그는 그의 어머니 된 위엄을 가지고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 가정에서의 그의 가만은 으뜸이 되고 어머니의 말은 법이 되어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자기 자녀들의 존경을 얻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위치는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한 놀라운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머니들의 첫 번째 의무는 자녀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신실하게 완수하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불멸의 하늘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이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낸 것입니다. 어린 예수가, 청소년인 예수가 나사렛의 분위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람에서부터 신실하게 가르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73쪽, 그는 결코 하늘 사물을 생각하실 시간이 없으리만큼 세상의 관심사에 몰두하지는 않으셨다. 그는 자주 시와 하늘의 노래를 부르므로 마음속에 있는 그의 기쁨을 표현하셨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가 음성을 높여서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그는 노래로서 하늘과의 교통을 유지하셨다. 그의 동료들이 일에 피곤하다고 불평할 때 그들은 예수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감미로운 멜로디의 원기를 얻었다. 그의 찬미 소리는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리고 향연처럼 그 장소를 향기로 채우는 듯 하였다. 그의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들의 마음은 그들의 지상의 나그네 생활에서 떠나 하늘 본향으로 이끌려 갔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하늘 백성임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이 코앞에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과 씨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자책하고 후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 하늘의 생각을 잊어버릴 만큼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흘러나오고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찬양의 소리를 듣고 기도 소리를 듣는 일에 매우 익숙했습니다. 함께 목공수에 일하는 동료들이 피곤해하면 노래로서 그들의 피로를 풀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 닮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십시오. 세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무척이나 부전히 사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71쪽, 예수께서는 그의 지상 생애 동안에 언제나 열심으로 일하셨다. 예수의 부모는 가난하여 그들의 매일 수고에 의지하여 그날 그날을 살아갔다. 예수께서는 빈곤과 극기와 궁핍을 잘 아셨다. 이 경험이 그에게는 한 방벽이 되었다. 그의 부지런한 생애는 시험을 이끌어드릴 만한 한가한 시간은 없었다. 그에게는 부패한 교제를 위한 길을 터놓는 목적 없는 시간이 없었다. 그는 할 수 있는 대로 시험하는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닫았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를 짓고 죽었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믿음의 거장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모세도, 베드로도, 바울도.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죄 없이 사신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거의 30년을 사악한 동네 나사렛 사람들 가운데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와는 상관없는, 죄와는 동떨어진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분은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 요셉이 가난하기도 했지만 그분은 열심히 일함으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시간을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은 나사렛 아기 예수를 유혹하고 쓰러뜨리기 위하여 무던히도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린 예수가 머리에 광주를 이고 어머니의 심부름 다니는 것을 길거리에서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을 도와 대패질도 하고 망치질도 하며 덮질하는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과 어린 예수가 만든 각종 가재 도구들이 얼마나 완벽하고 튼튼했는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바삐 일하면서 예수님은 사탄이 접근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기에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 하나님이 만드신 천연계를 감상하고 돌아보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천연계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날마다 방싯방싯 피어나는 꽃봉우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섭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시원스럽게 쏟아지는 소나기에서, 강렬하게 비치는 태양 아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흐르는 시냇물, 돌틈에 윙거리며 집을 짓는 벌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무쌍함을 통해서도 역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면, 사막처럼 건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감각이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때때로 천연계에 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도와 목공소 일을 마치면 그는 연장들을 정리하고 들로 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들판에 작고 앙증맞게 피어난 꽃들을 보면서 감정을 풍성하게 했을 것입니다. 저녁 하늘에 피어나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을 것입니다. 저녁 노을 사이로 떼져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감정이 메마르고 눈물이 말랐을까요? 메마른 컴퓨터와 게임들, 핸드폰, 끊임없이 이어지는 공부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들로 나가십시오. 너른 들판에 서서 바람 소리를 들으십시오. 새들의 노래소리를 들으십시오. 돌틈을 돌아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십시오. 예수님처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 예수님은 천하대천한 나사렛에서, 험악하게 그지없는 나사렛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여러분 자신도 또 여러분 자녀들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책임을 넘겨줌. 세상의 부패로 손을 더럽힌 자는 그 더러움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세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이며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책임을 잊어버리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공언한다. 그들은 어느 하나에 속하지도 않고 다른 것에 속하지도 않은 자이다. 그들이 순결한 진리의 원칙에 순종함으로 손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두 가지 세계를 다 같이 잃어버릴 것이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 그러하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참된 경건을 파괴하는 것은 세상의 정욕이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다. 세상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구주의 신속한 재림을 고대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자 사이에 증가하고 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까지도 지배한다. 그들은 탐욕스러운 정욕으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찾고 있다. 많은 사람은 불결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영생을 팔아버릴 것이다. 올바른 안식일 준수. 1865년 12월 25일에 나는 안식일 준수에 관하여 너무도 크게 등한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날로 사람에게 주신 엿새 동안에 세속적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활동하지 않고 그분께서 자신을 위하여 남겨두신 거룩하고 신성한 시간을 침해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넷째 계명을 범하게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업무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동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안식일에도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금전상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넷째 계명의 조항을 범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가 되고 계명의 모든 조항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된다. 우리가 한 조항을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되기 때문이다. 재산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분명한 계명을 범한다면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 우리는 어디에 경계를 정해야 할 것인가? 작은 것을 범하고 그것이 우리 편에 있어서 별로 특별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양심은 굳어지고 감각은 마비되어 마침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꽤 많은 양의 일을 하면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라고 여전히 자부하게 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표준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모두 범하고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이 점에 있어서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우 세밀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주님의 시간을 조금 침범함으로 약간의 시간을 벌거나 스스로 유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은 조만간에 손실을 당할 것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그들을 축복하실 수 없다. 그들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멸시되고 그분의 율법이 가볍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며 그들은 유익보다는 10배, 20배의 손실을 당할 것이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를 위하여 일할 엿새를 주시되 특별히 당신이 높임을 받아야 할 한날을 보존해 주셨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주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보존해 두신 시간 중에서 얼마를 훔침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물론이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곱째 날을 사람의 휴식의 기간으로 보존해 두셨다. 그분께서는 사람의 욕망이 수고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한날을 요구한다는 것과 엿새 동안의 활동과 근심에서 해방되는 기간이 없으면 그의 건강과 생명이 위험해질 것을 아셨다. 안식일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 노동을 금하는 거룩한 계명을 일부러 범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범법자의 죽음을 요구할 만큼 하늘의 안목에서는 큰 범죄이다. 그러나 범법자가 받아야 할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를 하늘에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가 받을 충분하고 최종적인 형벌이 되는 둘째 사망을 당해야 한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을 맡은 송은영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이스라엘 북동부 요르단 계곡 북쪽 디베랴시 해안에 위치해 있으며 그 분지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레바논 지역을 포함합니다. 갈릴리 바다는 일부 지역에서는 바다로 또 다른 지역에서는 호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에도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실상 갈릴리 호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천연 담수호입니다. 호수의 둘레가 약 53km이고 남북으로 21km, 동서로 11km이며 면적은 대략 1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으로부터 약 209m가량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심의 평균 깊이는 약 26m, 북동쪽의 가장 깊은 곳은 43m로 지하샘과 주로 요르단강에서 공급됩니다. 강은 호수를 통과하여 약 39km 남쪽으로 계속되며 해발 평균 1000m인 골란 고원의 시내와 다른 작은 수역은 갈릴리 언덕에서 물을 배출합니다. 해역은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온화하며 평균 기온은 14도씨입니다. 근동에서는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네게부 사막의 관계 용수원이 되고 있으므로 대아랍 분규의 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은 팔레스틴에서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며 갈릴리 동쪽 경계는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 서안에 이르는 선이며 다른 경계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어 왔습니다. 갈릴리는 북쪽 이스라엘의 교통의 요지로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해변, 에돔길로 가는 교차로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갈릴리는 이방인들이 왕래가 잦았던 곳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보통 상부 갈릴리와 하부 갈릴리로 구분하는데 상부 지역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 산지로
평지가 거의 없고 확실한 능선도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하부 지역은 갈릴리 바다 남서쪽 능선들과 계곡들이 있어 평평한 30% 정도의 분지와 약 15%의 완만한 경사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갈릴리라는 이름은 구역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갈릴에서 나왔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모두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주로 바다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과 관련한 유명한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의 전통 악기같이 생겼다고 하여 그 악기를 히브리어로 긴놀이라 부르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수를 갈릴리와 긴네렛, 디베랴, 게네사렛 호수 등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디베랴라는 이름은 갈릴리의 가장 큰 도시인 티베리아스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것인데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디베랴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갈릴리 호수는 이런저런 이유로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주요한 수원은 북쪽에 위치한 해발 2800m의 헤르몬 산인데 산 정상은 1년 내내 눈이 쌓여 있습니다. 이 눈이 녹아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 호수는 생물이 풍성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3분의 2 이상이 헤르몬 산에서 훌라 계곡을 따라 내려오는 물이 저장되어 다른 골짜기에서 흘러온 물과 함께 호수를 이루어서 요단강을 따라 사해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호수 지역의 쾌적한 기후와 충분한 물은 비옥한 토양을 만들어 다양한 식물이 잘 자랍니다. 대추야자와 바나나, 감귤류 및 야채 재배는 수세기 동안 번성했으며 해안 지역의 갈대는 드물지 않습니다. 물은 동물성 플랑크톤과 다양한 수생 및 반육상, 갑각류로 구성되어 연체 동물과 미세조류 및 어류, 베드로 물고기로 알려진 틸라피아종, 일부 물고기는 아프리카 호수에 사는 다른 물고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잡히는 민물고기인 갈릴리 틸라피아를 베드로 고기라고 애칭하는데 생선의 크기는 대략 15에서 35cm 정도이고 무게는 100g에서 2kg까지 다양합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전 지역에 공급하는 식수로 남쪽 네게부 사막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공급합니다. 그래서 황무지에 각종 농작물과 과실을 재배하여 오늘날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 밖에 성지 순례와 관광 산업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휴가를 보내는 인기 있는 지역이 되었지만 건조한 해에는 강우량 부족으로 수위가 매우 낮아져 생태학자들을 걱정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열두 마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마태, 도마 이렇게 일곱 명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며 고기잡이하는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신 가버나움과 벳세다, 디베랴, 막달라, 거라사 등이 있으며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파한 곳에 기념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 집터 위 교회인 베드로 수익권 교회와 오병이어 교회, 팔복 교회 등은 순례객들이 꼭 방문하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에서 심한 폭풍이 일어났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북쪽의 헤르몬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호수의 공기가 상호작용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때로는 2m 높이의 파도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따라 걷기의 저자 이익상 목사는 그의 자료를 통해 마태복음 8장 24절이 자신을 매우 당황스럽게 했다고 기록합니다.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바다라면 몰라도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승선 인원 13명은 좋게 넘을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될 수 있을까 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한 번은 갈릴리 주변 호텔 상점에서 파도가 거대하게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를 찍은 엽서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익숙하게 알던 그 부두가에 그렇게 거세고 높은 파도가 일어나서 때린다는 것이 놀라워서 곧바로 이스라엘의 비디오와 사진을 촬영하는 지인에게 높은 파도를 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에서 높은 파도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으며 들은 바로는 파도 높이의 최고 기록이 호숫가에 있는 호텔의 10층 창문에까지 물방울이 튀일 정도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배를 운전하는 친구에게 또다시 질문해 보니 풍랑이 이는 날에는 승선 인원이 80명이 넘는 큰 배도 안전하지 않아서 재빨리 안전한 방파제 안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배가 전복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승선 인원이 55명인 관광용 목선이 전복된 사례도 있었다 합니다. 이만하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 부를 만한 배경 설명이 되겠지요. 오늘은 갈릴리 호수에 대한 이모저모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